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오늘 야고보서 마지막 5장, 또 마지막 끝절,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짧은 두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 앞에 나온 대로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 주의신 은혜와 긍휼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야고보서를 다 마치게 됩니다. 마지막 서신, 마지막 그 서신 부분에 제 두 주 전에 살핀 것,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 행위를 동반한 믿음의 소유자들은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구한다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한번 드러내 보여주는 것임을 일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주의 말씀을 연결하기 위해서 잠시 요약하겠습니다. 기도해야 할 상황과 환경들을 말해주면서 기도할 것을 교훈했죠. 근데 언제, 어느 시기에 기도해야 되냐? 물론 우리가 기도가 무시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일러주고 있지만 언제 기도해야 되냐,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일러줬습니다. 그래서 언제 기도해야 되냐, 13절, 14절 보니까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리고 오늘 19절 보니까 미혹의 진리에 떠난 자가 있느냐 하면서 영혼의 구원하는 일에 감당하는 자가 곧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또 영혼 구원에서 중보해야 할 것을 기도하는 일들을 보여주면서 결론을 맺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주 전에 고난당할 때가 바로 무엇이다? 기도할 때다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란 기도하라는 사인이다. 그래서 고난을 기도의 초청장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 그 고난의 소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들 수 있는가? 기도를 통해서 깨닫고 알아들 수 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한나의 기도, 자신의 입장 속에서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시대적 아픔을 겪는 자신이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나 자신이 바뀌어가는 것이다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 된다 말씀드렸어요. 모든 일이 다 잘 되면 아마 관심이 없고 또 천국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 궁극적인 것을 기다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된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고난에 통해 주시는 복을 차지할 수 있도록 시편 50편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겠다. 그래서 환난당할 때가, 고난의 때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들이 곧 하나님의 섭리에 참여할 수 있는 쉽고 완전한 수단이 바로 고난의 때다 알려졌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15절에 병든 자를 구원하는 믿음의 기도를 하라. 어떻게 기도를 해요? 믿음의 기도를 하라. 그리고 16절에서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의인의 기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의인의 기도는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들을 가능케 한다.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는 의인의 기도인 동시에 어떤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또 간절한 기도였다. 그래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간절함을 의미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20절 말씀은 이제 마지막으로 진리를 떠난 자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감당하는 자가 결과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의 몫이다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20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일러줍니다. 이 야고보서 마지막 이제 인사의 말씀도 아니고, 그죠? 성도들에게 호소하고 권면하는 말로 끝냅니다. 그래서 미혹되고 진리에 떠난 자들을 돌아서게 하라, 그렇게 권면하면서 말씀을 맞아요. 한마디로 과거의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은 무언가 미혹돼서 신앙의 길에서 떠난 그들을 돌아서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됐다는 말은 옆길로 빗나갔다는 얘기예요. 정도에서 벗어났다는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미혹시켜서 벗어나게 했다는 거죠. 진리로부터 벗어난 거고 참된 신앙으로부터 벗어난 거고 또 변절했다라는 그런 뜻으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당시에 유행병처럼 퍼져있던 각종 이단들의 가르침에 빠져서 바른 믿음에서 떠난 그러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가 이제 막 시작되고 또 기독교 역사의 모체가 되는 교회가 막 부흥할 때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대적들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로마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가 주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은 살려주지만 가이사가 주입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죠? 로마의 그런 콜로세움 그런 원형 경기장에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당하기도 하고 많은 핍박들이 있을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 국민권을 빼앗아서 자유였던 사람을 노예로 만들기도 하고 재산도 뺏어가고 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 고통을 주기도 했습니다. 감옥에 가두죠. 십자가에 매달죠. 원형극장 안에 맹수에 밥이 되게 하죠. 심지어는 불에 태우기도 합니다. 또한 고진그란 고문으로 죽게 합니다. 이런 로마 제국의 핍박과 함께 초대교회를 무너뜨리는 또 하나의 대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이단사상이었어요. 그런 이단사상이 그냥 교회 밖에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해온 외적인 대적이 로마의 제국의 핍박이었다면 이단사상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내적인 대적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대적 가운데 어느 것이 교회를 더 위협하는 무서운 대적이 되었을까? 세속적인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 로마 제국이 더 무서운 대적일 거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로마 제국보다도 이단 사상이 초대교회에 더 무서운 대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내적 대적인 이단 사상은 외적인 로마 제국의 그런 핍박 가운데도 순교를 지키며 신앙을 지키며 굳건히 서 있던 교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교묘하게 소란스럽게 만들어 놓았고 교회가 잘 간직하고 있어야 할 신앙의 내용들을 뒤죽박죽 섞어놔 버렸고 또 그로 인해서 교회가 그 안에 양육과 성장을 받던 신자들이 교회 밖으로 나가게 만들었고 진리를 따는 사람들이 비진리를 따는 사람으로 바꿔놓았던 겁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을 지켜본 야고보 사도는 당시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였어요. 이 사태를 심각하게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런 모습을 야고보서가 지켜보면서 야고보서가 보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대적이 로마 제국의 핍박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이단 사상인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 회의에 그런 회의를 주재하면서 기독교가 이방화되어가는 문제점, 기독교의 진리가 이방 문화나 사상과 동화되고 혼합되어서 잘못되어 가는 것들에서 정리를 합니다. 이방인의 유대인화, 이방인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겠을 때 유대인의 전통적인 종교와 관습에 따라 할례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럴 필요가 없다고 종교에서 정리했던 겁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침투했던 이단 사상은 심각한 그 이단 사상에 빠져서 진리의 길에서 떠난 안타까움을 갖고 있었기에 야고보 사도는 끝맺는 인사도 없이 그렇게 호소하고 권면하는 것이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오늘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두 말할 것 없이 정말 안타까운 사람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사람보다 더 안타까운 사람들이 뭐냐? 과거에 신앙에 기대했었지만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잘못된 이단에 빠져서 미혹받아서 신앙의 길에서 이탈해버리고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똑똑 두드려서 교회 다니십니까? 예, 교회 다녀요. 저와 더불어 성경 공부하겠습니까? 진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서 접근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증인들이에요. 그래서 한두 번 만나서 교제하다가 교회에서 듣지 못한 얘기들 그냥 색안경을 끼워주는 거예요. 자신들이 짜놓은 짜집기로 진리를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미혹당해서 교회를 벗어난 사람들 많이 봤어요. 초대교회도 그랬단 얘기입니다. 영지주의란 그런 미명 아래 사람들이 극단주의가 되고 또 반대로 극심한 쾌락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냥 육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몸을 더럽히고 죄의식 갖지 않고 영이 똑바로 사야 된다 해서 어떤 사람은 극심한 극단주의. 그래서 아주 자신의 몸을 혹사시키면서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잘못된 가르침에 빠진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원론자들이죠. 그래서 잘못된 인간성에 미혹돼서 신앙에서 벗어난 그들을 볼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안타까워요. 더 안타까워요. 왜 그렇게 미혹될까? 진리의 기능과 태인 교회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고 진리를 거스린 자고 또 방어하는 자가 되는가? 왜 그런가? 잘 살펴보면 거기는 욕심을 못 부려버리는 겁니다. 욕심에 미혹되어서 잘못된 거예요. 예수를 믿었지만 정작 정욕과 욕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치 않냐고 내 뜻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목적이고 언제나 하나님을 내 욕망의 수단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사회비들 보면은 처음부터 사회비 되지 않았어요. 그들 열심이었고 뜨거움이었고 은사도 있었고 성령의 역사와 기적과 표적도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근히 자기 욕심이 들어가고 내 능력이 과시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내가 했어. 주의 이름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했어. 그래서 사회비 교조 설계를 캡처한 걸 동영상 보니까 저 멀리서 구름과 태풍을 몰아오래 기도했는데 누가 했어? 내가 했어. 그걸 믿고 아멘하는 사람 보면 처음에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가 뜨거웠을 거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목적이 돼요. 하나님은 내 욕망의 수단이 됩니다.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에 너무 사로잡혀도 미혹됩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시작됐다가 뭘로 맞췄어요? 율법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있습니까? 다 은혜로 말미암은 겁니다. 내 힘으로 믿는다 생각하니까 내가 정결하고 내가 착하고 내가 칭찬받을 만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높이게 되고 나는 대접받아야 된다 생각하고 자기를 자랑하게 되고 알아달라고 그러고 위선적인 행동을 하면서 미혹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와 자기 욕심은 항상 뭘 만들어내요? 이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한다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좋은 예가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과 소돔 고모라 성을 위해서 중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성을 위해서 거기에 의인 50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시려니까 의인 50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럼 다시 묻죠. 45명만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45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딜을 합니다. 40, 30, 20, 10.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근데 뭐예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성이 멸망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29절 이렇게 쓰겠어요. 하나님의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노디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보내셨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중보와 간구가 그나마 누구를 롯 한 가정을 구원해내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롯의 사위들은 뭐라고 그래요? 장인어른 동담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진리를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변을 돌아봐 내가 기도해 줘야 할 영혼이 없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을 저 앞에 인도하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행위와 믿음을 갖고서 그 삶을 잘 감당해내는 그리스도인이 감당하는 것인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의 큰 주제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들을 일러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하고 있죠. 능력 있는 신앙인, 살아있는 신앙인 그 영혼을 살리는 그것에 힘을 쓰는 자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고 이런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 갖고 내 신앙을 증명해 보이라는 얘기입니다. 저 여러분이 시간이 갈수록 말씀에 붙잡힌 바 되고 또 영혼을 사랑한 마음 속에서 이런 긍휼의 마음을 갖고 영혼을 사랑하고 더 내가 돌보아야 할 또 기도해 줄 영혼들에서 힘쓰시길 주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진리에서 떠난 자 말하고 죠. 그럼 진리가 뭐냐? 1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에 미혹해요. 진리에 떠난 자를 말합니다. 진리에 떠난 자. 물론 형제들이란 뭘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교회의 성도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신자들도, 이 성도들도 잘못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떠난다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진리에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능성은 누구든지 다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죠.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간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많은 잘못을 저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진리를 떠난 것, 그것은 바로 잘못된 상태임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가 무엇인지 이 말을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그런 판단이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소위 그냥 제대로 보지 못하고 상대주의 혹은 도덕적 상대주의라고 해서 그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진리는 없다. 상대적 개념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황윤리도 마찬가지죠. 상황에 따라서 형편과 처지가 오를 수도 있고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주관적 개인적 판단을 수용하는 것이 상황윤리입니다. 이런 점이 현대사회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진리의 부재의 결과 뭐가 흔들리냐? 진리가 없다 보니까 가치관이 혼동과 윤리적 타락이 급속도로 증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진리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진리는 크게 두 가지인데 누가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도무라는 도마가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러면서 내가 내 처소를 마련해놓으면 너 있는 곳에 나도 있게 해서 내가 다시 오겠다. 그러니까 이 뒤뜸한 도마가 이랬죠. 아니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걸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이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진리가 뭔지 어떻게 그곳에 갈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영생으로서 우리가 얻을 하나님의 처소에 이를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진리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바로 진리입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곧 진리다라고 선언한 사람은 없어요. 마호메트나 부처나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모두가 진리를 발견해서 가르쳤던 사람인지 진리 그 자체는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이 진리라고 밝힌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시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뿐만 아니라 영혼 속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 진리는 절대적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는 삶이 될 수 없다면 그 역시도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진정 영생으로 지켜주지 못한다면 그 역시도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진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또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참 진리를 믿을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는 죽음도 눈물도 없는 완전한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만은 오늘은 물론이거니와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혼 속에서 사람 앞에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진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누구시냐? 진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진리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합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자체인 예수님께서 아버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서 6장 7절에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가지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진리의 말씀을 알려주고 있고 에베소서 1장 3절에 그 안에 너희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여기서도 진리의 말씀. 골로새 1장 5절 너희 외에 한 내 사도의 소망을 말미암이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디모데후서 2장 12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힘쓰라.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신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자,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 전도 12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해놓겠다. 그래서 하늘 말씀이 곧 진리의 문이라 줍니다. 근데 사단은 믿음의 길에 들어선 우리들이 이 진리를 지키지 못하도록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다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한 다음에 미혹하게 하고 이런 죄를 짓게 하고 미혹하게 해서 진리를 떠난 이단 세상을 가지고서 미혹하고 또 욕심과 재물을 갖고서 미혹하고 염려와 걱정 갖고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단의 미혹에 많은 신앙의 길에 들었던 사람들이 넘어지고 진리에 떠난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사실상 어떻게 저렇게 배운 자가 저런 사이비에 빠지고 분별 없이 그럴까? 미혹하는 영이 그렇게 미혹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길이고 진리고 생명 있는 믿음에 저와 여러분이 흔들림이 없길 바랍니다. 그런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일러주고 있죠. 진리를 떠난 자를 어떻게 하면 돌아서게 하면 서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교회 진리를 수호하는 기관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디모데전서 3장에 말하는 것처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세상에는 거짓된 진리가 많고 미혹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를 수호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교회란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교나 행위에 있어서 사람은 잘못되기가 쉬워요. 약하고 악하기 때문에 이단도 나오고 실족하는 사람도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붙잡아주냐? 교회가 붙들어준 겁니다. 물론 교회 자체도 완벽한 기관일 수 없어요. 왜?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러나 진리를 수호하는 데 있어 교회보다 효과적인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로서의 진리를 수호해가는 일에 사명을 감당해냅니다. 교회에서 가진 말씀들은 하나님인 것 동시에 수천 년 동안 시간을 지내오면서 많은 이단으로부터 핍박과 환란과 비방을 견뎌내온 말씀들의 가르침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검증된 객관적 진리를 수여하고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혼자서 깨달을 수 없고 또 유지할 수 없는 진리의 체계를 교회가 보존하고 성도들에게 전달해서 미혹되지 않는 굳건한 신앙으로 서도록 도와주는 것이 신앙을 잘 성숙하도록 돕는 것이 교회의 기능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뭐가 되냐? 영혼의 울타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실족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고 서로를 돌아보면서 교제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어느 교회에 소속돼야지 이 교회에 다니고 저 교회에 다니고 떠들이는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가 인정할 수 없는 혼자 받은 은혜, 그것은 검증되어야 되고 그래야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옳은 것 같아도 뭐예요? 진리의 객관적 기준과 많은 역사적 검증에 거치다 보면 이것이 참인지 아닌지 가려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교회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말씀에 붙잡힌 받은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내가야 합니다. 앞으로 말세가 될수록 점점 미혹의 영이 더 역사할 것이고 미혹이 더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사람들은 그 영혼이 분별없고 혼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걷잡을 수 없이 도탄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신앙생활은 뭐냐? 말씀과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진리에서 떠난 자가 있으면 돌아서게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형제를 일으켜주라는 얘기입니다. 진리에 떠난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을 다시금 돌이키게 하고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붙들어주고 부축해 주기는커녕 쓰러진 사람 속에 있어서 가십하거나 또한 비판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성숙함이 아닌 것입니다. 올바른 성숙과 또 그런 신앙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 형제가 돌아오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중보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보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한다. 그래서 그를 돌이켜서 다시 진리 안에 들어오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회개하고 다시금 정상적인 신앙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의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쓰러지는 것이 쉽죠. 그러나 일으켜주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형제를 일으켜줄 때 어떤 일이 있다고 그래요? 거기 보니까 쓰러진 사람의 영혼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허다한 죄를 덮어줄 수 있다 이랍니다. 진리에 떠난 자, 그가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는 일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죄인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영광에 동참하는 일은 참 놀랍고 아름답고 위대한 일입니다. 지옥 갈 사람들을 구해내서 영원한 형벌에서 영생을 얻어야 하는 것, 거룩한 사업인 것입니다. 이렇게 한 자에게 약속이 주어지는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알려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허다한 죄를 덮는 그 사역에 내가 사용되고 있고 죄인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수고하고 또 열매를 거둔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많은 죄들을 사해준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두 가지 해석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돌아온 자 자신 용서의 은혜를 입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할 때 돌아오게 한 그 사람이 영혼의 많은 죄도 사함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느 쪽을 해석해야 되느냐. 만약 후자처럼 생각한다면 전도자가 사죄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되는데 이것은 문제가 생깁니다. 진리를 떠났다가 돌아온 자가 죄 용서받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킴을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 앞에 왔으니까 전도한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은 그것을 수용하기가 어렵잖아요. 우리가 전도가 속죄의 방법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속죄의 방법은 오직 하나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야고보가 유대의 격언을 인용한 것이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격언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의롭게 하는 자는 죄가 그 사람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격언을 쓴 거다. 다른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자는 죄가 돌이키게 한 그 사람을 정복하지 못한다 하게 돼요. 또 쉽게 설명하면 다른 사람에게 생명과 영생의 광명을 가져다 준 인도해 준 그 사람은 자신도 그 영적인 혜택을 입게 된다고 말입니다. 내가 내 죄가 전도 때문에 죄사함 받는다 그 얘기 아니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어루만지고 애쓰고 수고할 때 하나님이 내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주고 기다려주고 결국은 나 자신이 또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더욱 충만히 경험하고 깨닫게 된다 그 뜻이죠. 요약하면 다른 사람이 영혼이 돌아올 때 돌아오는 자는 용서받고 나에게도 영적인 큰 은혜가 주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진리에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자기 자신도 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인도하는 것도 좋지만 누구도 돌아와요? 나 자신도 진리에 떠나지 않도록 돌아보는 게 중요하다. 성도가 진리에 떠나는 자를 돌아보고 회개케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도들 스스로가 진리에 떠나지 않도록 나 자신을 항상 돌아보고 경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럼 나 자신을 돌아보아서 충실한 삶을 살아낼까? 네 가지의 제안을 드리면은 하나님과의 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늘 영적 교제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잘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건전한 교단, 건전한 교회에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 가르침을 가르치는 신학이 잘못되면 뭐가 잘못돼요? 신앙이 잘못돼요. 신앙이 잘못되면 뭐가 잘못돼요? 삶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사회에 빠진 사람들 보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삶의 모습 보이잖아요. 뭐가 그릇돼서 그러냐면 그들이 신학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신학이 잘못되니까 말씀 해석과 신앙이 잘못되고 그 잘못된 해석길에서 잘못된 가치관과 삶이 불안한 겁니다. 그 때문에 정통교단의 건전한 교회에서 성실하게 신앙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와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사는 방법이다. 또 한 가지는 의심되는 문제가 있고 또 잘못된 그런 이단의 어떤 그런 유혹과 제시를 받는다면은 신앙을 지도하는 교육자와 또 목회자에게 상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네 가지만 잘 지킨다면은 우리가 믿음과 또 진리에서 떠나지 않고 진리를 잘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잘 지키는 것, 이것이 성도가 잘해야 할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다른 사람도 돌아가게 하는 것도 좋지만 자기 자신도 이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겠냐고 자신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성도가 진리를 받고 다시 진리를 버리고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 믿기 이전보다 더 큰 죄를 범하는 것이고 다시금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결과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하는 형제들을 볼 때 우리는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죠? 먼저 자기 자신이 깨어있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삼고 나 자신을 살펴서 더 말씀에 충실하고 그리스도 앞에 더 가까이 가도록 수고하고 애쓰고 매진하는 우리의 모습 되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진리에 떠난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돌아서게 할 수 있을까? 첫째는 사랑의 겉면입니다. 사랑의 겉면. 사람들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어도 그것을 잘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상대방의 티는 금방 보면서 내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합니다. 근데 타인들은 뭐죠? 그 들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성도들은 잘못된 길에 서 있음에도 그 길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권면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면이라는 것이 잘못하면은 누구처럼 요압처럼 교만과 또 어떤 그 바위들 질책하는 그런 모습에 존중과 이해 없는 그런 모습이 되기 쉽죠. 그래서 우리는 권면이라는 것은 내가 조리 있게 말을 잘 할 수 없다라면은 성숙한 자와 같이 더불어서 찾아가서 어떤 방법으로 권면할 것인가 잘 상의하고 권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막 쏘아붙이고 그렇게 되면 권면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질책이 되고 비판이 되고 정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권면은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권면해야 될 것입니다. 누가 네게 말하려면 주께서 말씀하듯 그렇게 말씀하라는 말씀이죠. 훈계주나 심판의 권면은 오히려 거부감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권면을 하고 두 번째는 그 사람에게 중보 기도하는 겁니다. 중보 기도는 사실상 모두에게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문제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 주는 것만큼 그 능력 있는 해결 방법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는 놀라운 위력이 나타납니다. 바울 사도 역시도 자신의 사역 속에서 자신과 또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하죠? 많은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보 기도의 결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고 역사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 그 요청대로 많이 중보 기도하는 내용들을 바울의 서신 속에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를 서로 기도해달라는 그런 중보 요청, 그것을 또 받고 또 중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단에 빠진 사람들, 또 마귀의 사단의 영에 눌려있는 사람들,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서 여전히 분별 없는 모습들, 여전히 우리가 중보하면서 돌이키고 저 앞에 서야 할 것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들 역시 중보기도 열심히 했죠. 바울이 오기 갇혔을 때 열심히 기도했을 때 천사를 통해서 옥문이 열려주고 베드로가 그들이 모인 데 와서 문을 두드릴 때 한 비자가 그것을 보고서 오! 베드로가 왔어요! 그럴 때 뭐했어요? 너 잘못 본 거야. 그렇지만 중보기도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 지도자가 두려운 걸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진리에서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면 어떤 복이 많은가? 첫째로 예수님 바로 믿는 믿음, 진리를 잘 지키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과 천국과 구원을 얻게 된 그들은 이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 또 성을 통해서 영혼이 잘되고 예수의 능력이 되어진 까닭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복을 증거하고 받은 은혜를 증거할 때 복의 증거자가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또 진리 안에 거하고 그 안에 행한다는 삶을 통해서 많은 복을 경험하고 그 복의 증거자가 되고 또 복의 주인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미혹에 빠진 자를 돌아가게 하는 사람들은 하늘에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급의 주인공이 됩니다. 어느 때보다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2장에 형제의 가축들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끌어다가 형제의 품에 돌리라 그래요. 가축이 막 혼자 돌아다니고 있어. 그러면 저 네 집 거야. 그러면 내버려 두지 말고 그것을 끌어다가 아, 네 집, 누구네 거야? 그럼 돌려주고 누구네 건지 모르면 자기 집에 갖고 와야 돼. 그리고 보관해놨다가 찾아서 돌려주라 그럽니다. 그렇다면 인간도 마찬가지죠. 내 형제가 죄악과 미혹에 빠져서 진리에서 벗어나고 있는데 내버려 둔다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왜? 짐승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역시도 비유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갈 길을 잃어버린 양 같은 존재라고 이사야 53장에 말합니다. 우리도 이전엔 길을 잃었던 자예요. 그죠? 어디로 갈지 길을 잃었던 자인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 됐고 그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형제 자매 되었던 자들을 찾아온 일에 있어서 우리가 불평을 토한다면 뭐가 같냐면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가인이 말했던 것 같은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유 많이 쓰죠. 당신이 브라더 키퍼가 아니면 너는 브라더 킬러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 형제를 내가 지키는 자가 되지 못하면 내 형제를 내가 죽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특히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고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을 떠나 살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면 누가 더 기뻐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천하보다 귀한 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마치 집을 나갔던 탕자가 돌아올 때 그 아비가 멀리서 아직도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뛰어가서 그 아들을 안는 그 이유를 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큰 감격 속에서 하나님 먼저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돌아오게 만든 자들은 약속해주고 있는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라. 뭐가 된다는 거예요? 스타가 된다니까요. 별과같이 오른 영원히 비춰지기로. 주님도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와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는 그런 주님의 심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리기 위해서 잃어버린 찾아서 아버지께로 그 돌리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에 봅니다. 우리도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장차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미혹된 자를 돌아서게 함으로써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상급의 주인공, 또 마땅히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 야고보의 교훈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새겨져서 그런 실천을 통해서 상급의 주인공뿐만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시 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